이번 시간은 지난주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적인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 찾으셨으면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 첫 번째를 다루면서 육하 원칙대로 다루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순서에 따라서 지난번에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언제 기도하느냐, 어디서 기도하느냐, 그건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과 내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 두 가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경우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잘못된 태도로 나아가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뽑아보았습니다. 자,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기도에 대한 오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뭔가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떼쓰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쇼핑카트에 물건 리스트처럼 차곡차곡 적어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걸 청구하고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만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내는 거,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많은 경우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할 때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기 개인적인 필요, 건강이나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그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먹을 음식을 위해서 입을 옷을 위하여 구할 것이 아니라 더 크고 영광스럽고 또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 하나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나아가서 매달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들. 특히 한국교회 이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저 불교라든지 무속신앙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화수 떠다 놓고 치성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성껏 드리면은 내가 있는 열심을 다하면은 신이 감동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부처 앞에서 삼천배 하면은 돌부처 눈썹 하나가 까딱인다고 하더라고요. 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진짜 그거 하나 믿고 새벽 4시에 계곡에서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올라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기독교에 넘어와가지고 내가 뭔가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믿는 풍조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기도를 아침에 하거나 점심때 하거나 밤에 하거나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자꾸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합니까? 정성을 바치라는 거예요. 어떤 날 우리가 새벽 기도에 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왜 100일 작정하면 100일 작정한 거 하나라도 어김없이 다 지켜야 하느냐? 정성을 바치라는 겁니다.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감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감동받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 이외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걸레와 누더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정성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를 오래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이 많으면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기도거리가 많고 자기가 중보기도해야 할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또 구원받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많으면 기도 시간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몇 시간 동안 기도했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의 신앙을 평가한다거나 혹은 기도를 오래오래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시겠지 그런 생각은 옳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얼마나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알찬 내용으로 올바른 내용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 시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난 시간에 예화로 든 것처럼 내가 이번 올림픽에 나가서 1등 금메달을 하기 위해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11시 11분에 1등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뉴스 보도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숫자에다가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7시 7분 7초에 기도를 시작하면 뭔가 행운이 올 것 같다라든지. 정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 그런 식으로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까 자기도 해보겠다고. 근데 잠자리에 들었는데 깜빡 잠이 깼어요. 보니까 시계가 12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명종 옆에 동전이 12개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사무실까지 가는데 버스가 정확하게 12 정거장을 지나갔어요. 자기가 회사 사무실에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춰 있다가 자기에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나의 행운의 숫자는 12번이다. 그래서 이거 인생은 한 방이야. 회사 사표 내고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크게 한 방 터뜨리자. 어디로 갔느냐? 경마장에 갔어요. 경마장에 가서 12번 말에다 다 올인 다 걸었어요. 응답이 됐어요. 그 말이 12번째로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에 어떤 주술적인 효험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비의 대상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앞에서 예절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세 하소연을 들어주기 위한 상대가 아니고 여러분의 스트레스나 분풀이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억울하고 갑갑한 그런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호소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한번 툭 까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우리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될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해결하러 온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불러내어서 이것저것 하나님에게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하나님에게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준비를 하면은 안 되고 기도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앞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할 말들을 꼬박꼬박 핵심 요지만 적어가지고 오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회중들과 함께 자기가 기도를 인도하는 위치에 있을 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할 때는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이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보급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 중에 있는 어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는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성경 신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눠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분명히 알고 기도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도자도 필요가 없고 기도 제목도 정할 필요가 없고 누가 먼저 기도할지 순서도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면 다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계속됩니다.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중에 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A 자매가 몸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보살펴 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 듣던 사람 중에 누군가 또 자연스럽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A 자매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아프다는 거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거든요. 세 번째 사람이 또 느닷없이 끼어들어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살피고 또 보살피는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자연스러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기도가 아니고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청중으로 모셔놓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은 누가 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가, 누가 더 말을 잘 하는가, 결국 이거 비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자연스러운 기도는 좋지만 그래도 기도할 때 최소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우리가 기도 제목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저 기독교 서점 가면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800선, 1200선 이런 성경 구절 모음집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어떤 목적이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과 필요를 지지해 주는 구절을 자기가 끌어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병 중에서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죽을 병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은 다 떼어놓고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다 끌어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말씀들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문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낮아져서 비천한 곳에 가난과 배고픔과 고난 가운데 처한 적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부한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을 만나든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나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나는 만능 슈퍼맨이다.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나가야 하는데 제가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전쟁에 나가면은 하나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내가 한마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만히 말 안 하고 귀 기울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면 내가 또 받아서 하나님께 한마디 하고 또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거 기대하고 바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이 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꿈이나 환상 계시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계시가 완성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직통 계시라는 걸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음성으로 응답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꾸 바라다 보면요, 진짜로 소리가 들린대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그럼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악한 영적인 세력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 가정하고 엉뚱한 소리를 들려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해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인지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A 자매하고 B 자매가 싸우면은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둘 다 크리스천인데 하나님은 그런 거 편드는 분 아닙니다. 남북전쟁 때 어느 지휘관이 군목을 불러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북군이 남군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시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걷고 그분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올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형제 자매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기도를 하는데 사사건건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에게만 모든 걸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릴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드려요. 드리면 됩니다. 그냥 드리면 되지. 그거에 뭐 믿음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그런 기도까지 할 마음이 생겼다면 벌써 마음이 있다는 건데, 일단 준비해가지고 연보교회에다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요즘 몬스터 딱지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발 그 괴물 나오는 딱지를 그만두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들 불러가지고 얘야, 그 흉측한 괴물 나오고 그러는 거는 내가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다른 거 사줄게. 아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 이번 시험에 수학시험 100점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가서 공부부터 하세요. 하나님 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시키지 마시고요.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술자리에 가는데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냥 가지 마세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숯불을 지그시 밟습니다. 주여 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재빨리 아뜨거하고 발을 치우면 그만이에요. 그럼 안 다칩니다. 죄악된 자리, 죄악된 모임에 가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모임에 가는데 오늘도 술의 유혹과 여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안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책임을 다 미루지 마십시오. 기도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일꾼이 부족하니까 집사님이나 조금 유능한 청년이 있으면은 김 선생 혹은 박 집사님 이번에 주일 학교 좀 맡아주십시오. 교사 좀 맡아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보다는 글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런 사람은 대부분 기도 안 해요. 다음에 목사님이 묻거든요. 집사님 뭔가 좀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응답이 없네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던데요. 당연히 안 하시죠. 지금 이 직통계시인 시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했을 리도 없고. 말하자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서서 일을 안 떠맡으려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로 전가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구원에 이르는 길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성품의 모습과 이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에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아 동쪽으로 가면 불길하겠구나 온열에는 물가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슨 점쟁이 신지 내려받는 것처럼 신탁 내려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기도하고 나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말이야 이번에 기도했더니 내가 이거 받으려고 며칠 기도했는지 아나?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말이야 결국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은 걸 가지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기도가 자기 의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따내려고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경우 이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죠. 기도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의 결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간증을 하라고 하면 간증을 하면서도 자기 자랑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그만 것도 조금 부풀려가지고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극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같으면서도 교묘하게 자기 의가 조금씩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자, 기도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오해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기도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다섯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찬양.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에 편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그분,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 기리는 것을 찬양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는 찬양기도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을 감사기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아무런 사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 기도 잘 귀를 기울여보면 첫 마디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런 내용으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심지어는 이 찬양과 감사조차도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찬양을 하라. 찬양을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렸다. 찬양을 할 때 적군들이 물러갔다. 그래서 찬양을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감사하라. 감사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감사하면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뀐다. 감사하면은 술주정뱅이 남편이 새 사람이 된다. 감사를 하면은 가난한 환경에 대해서도 그나마 이것이라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라. 찬양과 감사가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힘 좀 써주시겠지? 내가 조그만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는 아무런 사심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백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내 속 마음을 털어놓고 내 있는 본 모습,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도는 사실 이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개인의 어떤 육적인 필요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자기 욕심이 섞이지 않은 기도겠죠. 그만큼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잘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중보기도하면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 어디 중보기도로 한번 나도 효험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아는 어떤 자매처럼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자매는 시집이 가고 싶었는데 좋은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면 이건 자기 욕심이 들어가니까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저희 어머님이 사윗감이 필요하대요. 저희 어머님에게 훌륭한 사윗감을 보내주세요. 중보기도 하면은 기도가 잘 응답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역시 자기의 욕심입니다. 순수하게 다른 사람의 필요들, 다른 사람의 영적인 성장과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필요, 자기 개인의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영역이 아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기도들의 다 총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을 때, 죄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필요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이것이 올바른 균형 잡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중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기도할 내용이 무엇인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진학, 취업, 사업의 성공 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필요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걸 구할까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한테 쌀이 필요하고 밥을 먹어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차고 넘치도록은 아니지만 적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은 항상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바득바득 주겠다고 한 그것만 계속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신약성경 가운데 복음서에는 물론 개인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와서 주님, 제 딸이, 제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로 교회시대가 시작된 다음에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가 안 나와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바울이 그 기도했어요. 자기 몸에 있는 그 사탄의 가시, 자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피로를 위해서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범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서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쓴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사도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 제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옥에 있으니까 몸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요즘 감옥에 식사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주십시오. 그런 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돈벼락을 맞아서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한 적이 없습니다.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그 영광을 알게 해주시기를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과 또 깨달음과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 소망과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은 7절에서 결박당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할 때 9절에서 내가 이것을 기도하노니 곧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성도들 가운데에서 정말 참 사랑이 풍성이 넘쳐나기를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크리스천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간증들을 내보이며 또 항상 성실하고 다른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 성도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약 시대의 모범적인 기도 사례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구할 것인가?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십시오.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권능있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더욱더 가치 있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이 효험이 있느냐, 아니면 어떤 테크닉을 써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그런 거에 많이 관심을 쏟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고 우리가 이런 것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또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그 기도가 더욱더 잘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참 기도하는 방법은 참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아주 관심이 많은 모양입니다. 요나 3일 금식기도, 기독교 신문에 항상 하단에 광고로 나옵니다. 다니엘 21일 작정기도, 1000번제 새벽기도, 40일 금식기도, 철야기도, 야베스의 기도, 관상기도, 뭔 기도 종류들이 이렇게 많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기도에 관해서 쓴 몇몇 사람이 쓴 책을 보고 도대체 성경적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관상기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심상훈련을 통해서 심리학을 응용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이미지를 자꾸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그걸 눈을 감고 바라보려고 하고 시각화하면은 어느 날 그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입으로 자꾸 고백하고 나 이번에 아파트 삽니다. 이번에 사업에 성공합니다. 이번에 승진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렇게 시인을 하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상기도가 바로 그런 은사주의와 현대 심리학과 또 로마 가톨릭의 영성훈련하고 결합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기도를 하려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 영상을 떠올려야 되는데 집중을 하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외웁니다.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이런 식으로 그게 예수 내 친구도 좋고 그냥 나무아미타불이나 홍길동이라고 하든지 아무 말이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가지고 자기 최면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만트라라는 겁니다. 만트라, 반복되는 주문. 그렇게 하면 몰입 가운데 빠집니다. 꼭 영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냥 쌍스러운 말이나 욕 같은 것도 계속 반복하면은 이방 종교의 진언이나 주문 같은 것도 반복을 하면은 몰입 가운데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뭔가를 만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너희는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헛된 반복의 말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엘리야하고 바알의 대언자들이 서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이 뭐였습니까?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똑같은 말만 진언을 외워, 주문을 외운 겁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신들을 불러낸다고 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상숭배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의 다이아나여, 위대하도다 에베소 사람의 다이아나여, 두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주문만 외우는 겁니다. 계속되는 반복. 이 이방인들이 하는 헛된 반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철야 기도, 밤을 새우는 기도, 옛날에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금요일 날 밤 10시에 가면요, 토요일 날 새벽 5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목사님 새벽 기도에 안 하고 면제시켜줍니다. 하룻밤 꼬박 새고 나오는 거예요. 좀 잠들라 하면은 찬송 부르겠습니다 해가 사람 다 깨워놓고 새벽 3시까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담요 깔고 자리에 누워가지고 자든지 집으로 돌아가든지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밤을 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내용이 많다 보면, 사연이 많으면. 그러나 밤을 새워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짧은 말로 기도하더라도 얼마든지 들어주십니다. 밤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잠들었는데 저 녀석만 깨어있네. 기특하다. 하지만 지구 반대쪽에서는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에 귀를 열어두고 계세요. 낮이니 밤이니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금식기도 예, 필요합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밥 안 먹을래요 하고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는 기도는 올바른 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하나님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금식기도가 꼭 필요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선교사로 사람을 파송할 때 사도행전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악한 영적 세력을 내어 쫓을 때는 기도와 금식이 같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중요합니다. 꼭 필요할 때는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밥을 굶는다고 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처량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치성 드리는 기도, 100일 작정 기도, 1000 번제 새벽 기도. 그런데 어떤 목표로 하는 일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거꾸로 날짜를 세워가고 1000일 뒤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수능을 요때 본다면 1000일 이전부터 기도를 해가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1000번을 채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지극한 정성인데 우리 정성은 하나님 보시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나의 정성과 지극한 정성을, 나의 지극한 정성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자기 혼자 하니까 기도발이 딸린다고 하나요? 힘드니까 용한 목사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용한 점쟁이였는데 요즘에 바뀌었어요. 용한 목사님이 어느 기도원에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지 사람이 기도 응답을 주진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꼭 목사님이나 어떤 뭐 신령한 어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느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36장 36절 그리고 3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이 모두 그 땅으로 팔레스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 사방에 남아있는 이교도들이 나 주가 폐허가 된 곳들을 건축하며 황폐한 곳을 세우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7절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집이 이것을 위해 내게 구하여 자기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게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쌀 주십시오, 김치 주십시오 안 하더라도요. 쌀하고 김치가 공급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아, 어떤 마음씨 좋은 어떤 형제 덕분에 아, 내가 참 재수가 좋지. 아, 내가 그래도 좀 인덕이 있나 봐. 하나님은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사람은 똑같은 결과를 놓고도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기도하면 또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 혼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야 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이나 직통 계시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 그때는 신호등으로 치면 녹색불입니다. 예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아니오라는 응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방에서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날이 시퍼런 식칼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 나 그 칼 해보고 싶어 겨우 5살짜리 칼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다. 안 들어주는 것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더 좋은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응답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응답하신 것에도 감사, 또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내 뜻대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호등 가운데 노란불 켜지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신호 바뀌거든 다시 가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집 큰아들이 아빠 10만 원만 주세요. 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 줍니다. 왜?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걔한테는 500원짜리나 1000원짜리가 훨씬 유용합니다. 아직 그 돈을 쓸 만큼 역량이 안 돼요. 어디에 써야 할 줄도 몰라요. 또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 줄게. 너가 큰 다음에 줄게. 잠깐만 기다려라. 조금 더 성장하게 줄게.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다린 후에 받고 보면 아, 그때 주신 것보다 지금 주신 것이 훨씬 낫구나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만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받지를 못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두 번째,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할 때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권 1등에 당첨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내 욕심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하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습니다. 의심 그리고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을 때, 말하자면 기도를 하면서도 에이 뭐 설마 되겠나, 그래도 한번 기도나 해보자, 믿자 본전인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 한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비가 하도 안 오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졸랐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비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실 텐데 우리 한번 산에 다 같이 올라가서 한번 기도를 같이 해봅시다. 기도를 하기로 하고 작정하고 올라갔어요. 햇볕은 여전히 쨍쨍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학생 한 명이 기다란 장대 우산을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어른들이 야단을 칩니다. 이 녀석, 햇볕 쨍쨍 나는 날에 왜 우산을 가지고 오냐고. 그 아이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 주신다면서요. 그럼 내려갈 때는 우산 쓰고 가야죠.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어른들은 비 맞고 가고 걔는 우산을 받쳐 들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받고 자기 자신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받을 걸로 기대하고 아, 응답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왜 갑자기 이루어졌지? 자기 자신이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불화, 서로 다투었거나 서로 책망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그런 죄의 문제와 형제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가 되거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하십시오.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또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